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요, 베드로에 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베드로의 본문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삶 속에,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순비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주례한 거 아시죠? 네, 어제 제가 이제 내려오니까 다 이 신랑 신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다 잘했냐고 우리 성도들이 염려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저 주례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예식장에서 보통 결혼식 하면 좀 길게 11시 한 40분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데, 제가 어제 주례를 한 5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7분 정도. 제가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다음엔 한 25분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순비자매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순옥자매가 밴드에 어제 예배의 감사를, 기도 제목에 감사를 올려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결혼식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결혼을 향한 그 기대와 축복이 있었는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또 한 가정이 새로 또 탄생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두 사람이 어떤 의미가 딱 있게 되어지면요, 처음 두 사람이 만났던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 됩니다. 첫 만남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로 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처음 딱 만난, 정규 형제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뒤에 뭐 이렇게 말고 내가 첫 만남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한두 분에게 물어보실까요? 제가 그러면 또, 여러분 아이들을 만났던 순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다현이 예언이는 분만실에서 가족 분만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느낌이 굉장히 묘했던 게요, 다현이 탯줄을 짜라서 제가 받고 예언이 탯줄을 받아서 딱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은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었는데 저와 우리 아이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만남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첫 만남. 내 인생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그 첫 만남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설교하는 중이셨고요, 베드로는 그물을 이렇게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5장 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배가 출항하지 않고 부둣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요, 한 번도 출항하지 않았던 배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는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씨름했었던 배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붙들고 있었는데요,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런데 고기를 못 잡은 그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어부들이 그물을 다시 이렇게 붙들고 씻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못 잡으면 마음이 휑하겠죠. 밤새 노력했는데, 그러나 오늘 허탕을 쳤다고 해서 내일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냐하면 내일 또 먹고 살아야 할 하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물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느 날 새벽에 그물 속에서는 주어 담을 소망이라고는 눈꽃만도 보이지 않았던 한 사내가 그물을 씻어내고 있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배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배가 아닙니다. 빈배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끌어올린 고기들을 꺼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팔았던 빈배가 아니고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승호가 또 이제 대학을 갔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우리 승호가 축복하는 것인데요. 승호가 작년에 재수했거든요. 제가 알기에 이번 주에 또 우리 영민이가 또 면접 보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입시를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여기 재수하셨던 분들 그 느낌 아세요? 네, 우리 병희 형제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력했잖아요. 1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여기 우리 권사님은 정재형 권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분들은 아시는데요.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에 농작물이 말라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렸을 때 그 농부들 심정들. 여러분 하루 종일 막노동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부산의 거제교회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2년 있었는데 그 교회는요 중국에서 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계셔서 중국어로 동시 통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택이 있고요. 저희 사택 지하에 바로 밑에 중국 분들이 합숙해서 사셨습니다. 2년 동안 그분들과 저희들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 오는 날 그분들이 이렇게 마당도 쓸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분이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청년인데. 나중에 제가 그 청년과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요. 무술을 굉장히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돈을 벌러 들어왔는데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떼인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너무 심하게 당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고 한국에 들어왔었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돈도 못 받고 다리도 절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교제하고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 청년이 중국에 들어갈 때 그는 한국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국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이 비슷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요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내일 또 출근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농사가 오늘 망쳐졌다 그래도 또 농사를 해야 또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 재수를 했다고 해도 삼수사수를 도전해야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알 텐데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혼자만 먹고 살게 된다면 아유 뭐 그냥 오늘 헛당 치면 뭐 내가 어디 가서 내 입에 풀칠 하나 못하겠냐 생각하지만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 그것을 두고 있는 가장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라면 뭐 어떻게 해볼 텐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 현혜 형제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현혜 형제와 정말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숙 자매가 팔을 이렇게 못 쓰고 자매들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현혜 형제가 지금 직장이 대구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대구에 출근했는데 밤에 보니까 민숙 자매가 누가 자기를 주무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또 올라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박수 한번 쳐도 되나? 이게 대구에서 출퇴근을 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를 불겠다고. 와. 말씀에 감동받자고 자매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시네. 모르긴 몰라도요, 베드로가 이 부둣가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 눈이 아마 벌겋게 충혈되었을 겁니다. 밤새워 일하느라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고, 어쩌면 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기의 신세가 철항에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삼시세끼를 즐겨보거든요. 제가 삼시세끼 너무 재밌어요. 근데 유혜진이 늘 고기 잡잖아요. 차승원이 요리하고. 근데 유혜진이요, 고기를 못 잡으면 못 들어가요. 한 두 마리라도 잡아야 가는데, 차승원한테 눈치가 보여가지고, 오라 그래도 못 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막,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면서, 고기를 던지면서 가는지, 고기를 봐도요, 고기를 못 잡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씻은 그물을 또 씻고, 씻은 그물을 또 씻고, 수순하는 이유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밤새 수고하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요,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 그것은 고기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영혼조차도 빈배가 되어졌던 바로 그 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기 시작한 때는요, 베드로라는 인생이 처량하게 빈배로 정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목표도 이루지 못했던 텅 빈 베드로의 인생의 좌절의 아침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얍복강 나루에 서 있던 야곱과 비슷하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만남은 갈릴리의 빈배가 아니고 베드로의 텅 빈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량하게 그 텅 빈 가슴 속에서 자기 인생의 그 그물을 수선하던 그 베드로의 아침을 만남으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참 내 인생이 참 찌그러지고, 참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 인생이 참 볼품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참 내 인생이 빈배로 정박하고 있던 새벽 같다. 외로운 내 인생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을 거셨고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했다가 나오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주님의 말씀 중에서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나요? 너무너무 그날도 틀림없이 보석같이 귀한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왜? 그때만 해도 예수라는 낯선 청년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살이에 지쳐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 인생살이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안 들려요. 뭐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지쳐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 베드로가 성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베드로의 체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김태형 목사님 정도의 체격 같습니까? 송민호 전사님 체격 같습니까? 아니, 그냥 상상해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아무것도 뽀얀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막 구레나루가 나고 근육이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큰날 새벽에는 아무도 베드로에게 말을 못 걸었습니다. 빈 그물을 거두고 있는 어부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남편과 자녀를 잃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린 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한 형제에게 제가 목회자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화제를 바꾸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 겁니다. 지켜볼 뿐입니다. 위로를 한답시고 섣부르게 말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고 분풀이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날은 겁이 나서 말을 아무에게도 걷지 못합니다. 그날 아침요, 누구도 베드로의 그 가슴을 만질 수 없었고요. 시커멓게 타들어간 베드로의 가슴을 베드로는 혼자 부둥켜 안으면서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그냥 그물을 혼자서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것도요, 말을 돌리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사람들에게서 처음 들었던 말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음성을 뚜렷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죠. 기억나?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지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할 때에 그 이야기들을 복음서 기자들이 그냥 흘려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베드로가 계속 읊조리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문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년, 7년, 6년, 6 더하기 7은 몇 년입니까? 제 나이 37살, 제 나이 37살에 이문시 목사를 만났습니다.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문시 목사님을 만나러 주일날 올라왔습니다. 3번에 도착을 밤에 했는데 그때 이문신 목사님과 저 윤여길 목사님이 어떤 식당에 앉았습니다. 밥을 처음 목사님을 처음 딱 봤는데 와, 좀 구마적 같은 분이 앉아계시는데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씩 웃으면서 죄책감 들지? 첫 말이 예? 당신 고신 목사잖아. 주일날 밥 먹어도 돼? 제가 그 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 고신 목사잖아. 근데 주일날 식당에서 나하고 이렇게 밥 먹어도 돼? 죄책감 들지? 괜찮아. 먹어. 그러면서 목사님과 저의 첫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상훈 목사님과의 만남이 기억납니다. 26년 전이네요. 지금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청년이 굉장히 군인인데 자신감 넘치고 굉장히 여유로운 한 청년이 제가 있던 부대에 그렇게 방긋이 웃으면서 걸어오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건 말이었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처음 주셨던 여러분을 향한 첫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억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에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보다 다음 주에 드리는 주일 예배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더 좋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보석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을 텐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하셨던 몇 마디만 기억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걸어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처음으로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그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냥 말을 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말을 건 게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인물, 베드로라는 한 인생의 가장 예민한 삶의 한복판에 뛰어드신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속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곧바로 그 베드로의 속살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지금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저 얘기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고기잡이 얘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이 빈배는요, 그냥 빈배가 아닙니다. 누구도 언급하기 꺼려하던 베드로의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배는요, 베드로가 직시하기 두려운, 회피하고 싶은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빈배를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빈배를 생각하면 할수록 아물기는커녕 계속 부풀어오르는 성난 상처 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애써 피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요.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도 그래서 그 말은 말하지 못해요. 그것만은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도 듣도 못했던 어떤 낯선 청년이 나타나서 그 누구도 말하기 꺼려하던 깊게 상처난 현실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돌려요. 먼 발치에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다가와서 그가 품고 있는 그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내밀하고도 깊은 한 남자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밀한 그 현실의 문제에 예수님이 깊게 개입하셔서 베드로에게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음성이고 처음 들었던 복음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이 말씀은요, 공허한 그의 삶의 한복판에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깊숙이 꽂힙니다. 쿵 하고 가슴이 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수읍 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곧바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까지 다다르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지점까지 오셔서 나를 만나줄 줄 축복합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빈배를 다시 타고 나가는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담겼을 때 이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의 베드로의 얼굴을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다시 나갈 때의 그 베드로의 얼굴과 이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의 베드로의 얼굴, 절망에 찬 무덤덤한 표정으로 다시 배에 오르는 베드로, 그리고 무덤덤하게 조용하게 물살을 가리면서 노를 저어서 바다로 다시 나가는 베드로, 어젯밤 내내 했던 동작으로 물속에 억지로 그물을 다시 내리는 베드로, 그리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밤새 그를 짓누르던 익숙한 좌절에 다시 다가가는 베드로, 그는 어젯밤 그것을 내내 하면서 깊은 좌절을 경험했는데 다시 그 좌절을 반복하는 그 베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토록 손상되어 있지만 너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만큼 손상되어 있지만 다시 해보라 이 말씀을 듣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반복되던 아픔의 기억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다가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평생 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교회에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했는데 또다시 교회로 가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교회로 갈 때에 그 시름과 떨림과 두려움들 또 내가 일들을 반복해야 하느냐라는 이 마음들이 오늘 베드로가 나가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는 탁 하는데 손에서 묵직한 느낌이 딱 온 겁니다. 손에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서 뭔가 퍼덕거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직감한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퍼덕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딱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카메라로 베드로의 얼굴을 딱 크로즈업하면요, 베드로의 시선이 놀랍게 바뀝니다. 손에 느낌이 오고 끌어올리면 우리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끌어올리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카메라를 비추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보지 않아요. 끌어올리면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밤에도 주님과 눈을 한번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도 베드로와 주님은 눈을 다시 한번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딱 보는데 그 찰나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존재가 확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바라보던 넉나간 눈빛은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요, 넉넉히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은 상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채울 수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었지만 나는 내 인생의 빈 그물 그리고 너의 공허한 삶을 채워주기 위하여 너에게 왔다. 베드로야, 내가 원한다. 베드로야, 내가 원한다. 나는 너의 그 공허한 삶을 오늘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그날 아침에 주님은 한 어부가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럼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아이 그거밖에 안 돼? 남이 거 따라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요, 먼저 만선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너 이것 때문이잖아.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 줄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만선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전에 베드로의 그 빈 배를 먼저 만선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선은요, 어떤 뜻이냐면 깊고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느라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자포자기한 한 영혼에게 그의 손에 꼭 채워주시는 주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걸 줄 수 있어.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베드로도 아시고 우리도 아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기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꿈쩍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일단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요,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유들입니다. 주님은 일단 우리 손에 만선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칠체가지 않고 우리 손에 치유와 기적과 물질을 주셔서 일단 만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기적과 물질의 만선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게으른 것도 아닌데 왜 내 삶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토록 가득한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동생이 생각이 나요. 저희 동생이 저하고 연년생이거든요. 우리 동생이 이제 올해 48입니다. 제 남동생인데, 그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의 또 힘든 정서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한 번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남동생이 군대를 갔다 와서 한 20대 중후반에 저에게 한번 그러더라고. 형,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형,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요, 참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통곡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거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예 소망을 품지 않기로 작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한복판에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의 깊은 상처와 좌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시간은요, 거의 그래요. 주님의 시간은 길고 깊은 우리 인생의 밤이 지나고서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나오다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요, 밤 시간에 있었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음껏 떠들던, 나를 조롱하던, 비웃던, 내 스스로도 무너졌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마음껏 비웃던 그 밤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시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조금 다르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절대로 피해 가시지 않으세요. 나의 삶 한가운데 들어와 오셔서 그분은 피해 가지 않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제가 한 몇 개월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2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제가 하반신에 화상을, 완전 심한 화상을 입어서 몇 개월 동안 집에서 학교를 못 가고 누워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사를 하루에 3번씩 맞았는데요. 그 주사를 맞고 한 20시간씩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레싱을 하려고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이걸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2도 화상이, 이게 제가 한 몇 개월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다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러나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안 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 어떤 그 문제를 탁 건드리시면 상처가 덧나는 것 같고 둔탁한 아픔이 느껴지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아프더라도 종기를 터뜨릴 때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픔 앞에서 기꺼이 도망가지 않으면 그걸 넘으면요,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깊은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종기를 터뜨리시고 터뜨릴 때의 그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현이 사랑해요. 제가. 자, 우리 다인이 예언이도 물론 사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현이를 사랑한다 말은요, 또 제가 우리 다인이 예언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한복판을 바라보면서 피해가지 않고 그 안으로 곧바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면 혹시 상처받을 것과 피해갈 수 있지만 자기 자녀는 피해가는 법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대는 남편, 계속 뭔가를 막 얘기하는 아내, 그러나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남편과 아내의 아픔과 좌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 끌어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피해가지 않는 거죠.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속을, 그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치고 두려워하는 그의 가엾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베풀어 주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보다 앞부분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다루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고통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습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습이 물고기 한 마리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사랑했던 방식은 그래서 그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의 현실에 만선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부의 손에 만선을 가져다 주었을 때 어부는 고개를 보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 순간 그는 사랑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님의 이 방식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굶주려 있을 때, 제가 사랑이 굶주려 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랑이 굶주려 있을 때 말씀만으로 극복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환대를 베풀어주는 가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교회에 대한 깊은 좌절과 상처가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것도 극복 못해! 라고 저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문식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물고기 한 마리를 그의 손에 쥐어줌으로 사랑이 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키태 형제하고 이병철 선교사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이병철 선교사님, 키태 형제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혼을 얘기하면 울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은 밥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함께 한 것뿐인데 우리는 어쩌면 손에 물고기 한 마리 쥐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물고기 한 마리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만선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선을 줄 수는 없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손에 쥐어줄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첫 고백을 꺼냅니다. 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요, 만선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옆에 있는 배 혹은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만선을 경험하자 다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요, 물고기 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베드로의 첫 고백은 나를 떠나십시오 입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베드로의 내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의 시선을 딱 돌려서 한 곳을 고정시키는데, 그가 시선을 돌린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의 모든 시선은 빈배라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빈배라는 삶의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선이 된 풍요로운 자기의 그 삶이 아니고 그 빈배에서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괴롭혀왔던 그 문제, 물고기로부터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갑니다. 주님을 만나자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고정되었던 그 문제, 자녀, 물질, 건강, 관계, 언제나 나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 그 문제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영혼의 시선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영혼 안에서는, 내면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들 기억하십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 처음 새가족 공부를 하면 제가 늘 하는 첫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영어의 포임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설로도 스피로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장르, 뭘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의 머리를 벗어난 어떤 장르를 표현한 유일한 방법은 시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의 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요 근래에 알았던 새로운 선교 용어 중에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향한, 그 인생만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한평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의 온갖 시선은 그 빈배에 물고기만 맞춰져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시선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질이 없고 비록 학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관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포예마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인생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숲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제게 보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특징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싸나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뭔가 잔 것을 성취한 것 같고 뭔가 이런 것 같지만 정말 바라보면 내 인생에 내가 성취한 것은 빈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빈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그가 갈망했던 만선을 경험하자마자 밤새 그가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진정한 풍요가 아니고 내일 다시 찾아오는 목마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무리의 군인들이 사막에서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모래를 손에 움켜쥐고 죽었잖아요. 신기루를 보면서 이게 물인 줄 알고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었는데 혹은 너무 갈증이 나서 소금물을 마셔버리고 죽어가는 군인들처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딱 얻잖아요. 이것은 얻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목마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빈배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은 빈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지금까지 그토록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네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던 것이냐? 그 물고기에 네가 네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네가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던 목적이더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냈더냐? 이 멍청한 놈아,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한 형제라고 이전에 찬양팀을 같이 했던 그 형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막 생활하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Where am I?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 베드로가요. 그 영혼 안에서 그의 내면 안에서 딱 시선이 자기에게 딱 고정이 되니까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탁 튀어나오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아주 인상적인 용어를 탁 내뱉는데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베드로는 만선이 기뻐서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실 이제 인생의 로또를 만났다. 이제 난 되었다. 그렇게 해서 주여라고 외쳤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주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51편 이번 주에 봤죠.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다음에 딱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너다! 1년 딱 뒤에 말해줍니다. 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시편 51편에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됨을 바라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그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입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주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주여를 남발합니다. 왜 남발하냐면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주여는 우리 인생의 만선을 위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의 만선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주여는 그가 그의 삶의 만선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선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만선 앞에 서 있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내면입니다. 탕자가 이 고백을 했어요. 세리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에게 다윗과 탕자와 세리와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 주여라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선을 위한 주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첫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결론 짓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이게 첫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첫 고백은 누구에게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들 첫 고백 기억하십니까? 저는 막 얼마나 떨리든지 저는 다른 것에서 떨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성동분이 결혼이 안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김씨냐 묻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하고 지금 김의 김씨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 와 이거 막 떨리는데 김의 김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을 어기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만약에 김의 김씨라 말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막 얼마나 떨리든지 물어보니까 김의 김씨가 아니더라. 아 이게 주의 뜻이다. 대한민국 법도 나의 결혼을 축복해 준다 뭐 이런. 제가 이문신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문신 목사님을 37에 만나서 38살부터 44살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분을 내 인생의 멘토로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주저리주저리 제 얘기를 잘 하잖아요. 저는 이문신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해봐. 그러시다. 해봐. 괜찮아. 근데 못하겠는 거야. 괜찮아. 해봐. 왜냐하면 제 안에 갖고 있던 어떤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꺼내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나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목사님 해봐. 괜찮아. 근데 제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처음으로 저의 가정의 얘기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목사님께 꺼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이문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세 분이신데요. 그분들과 십몇 년을 지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세 분과 다 함께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던 시간을 합치면 네다섯 시간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얘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네다섯 시간도 안 될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개인적인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에게 저 얘기를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에 제 영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는데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영적 지도를 따르기를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분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제가 그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김태형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 함승호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함승호 전도사님도 정말 우리 가참성이 다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에 그 같이 제가 섬겼던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김태형 목사님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 김동희 목사님 그 무서운데 그게 어떻게 거기 사회 가고 있냐고. 그래서 김태형 목사님 괜찮다 그러면 이제는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 저의 이 내면을 숨겨야 되니까요. 굉장히 단단한 껍질로 저를 감싸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막 쏘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자기 자신을 오픈하기 두려워하는 한 영혼이었죠. 그런데 제가 연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의 멘토에게 인생의 지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백 후에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빈배라는 이 무대 위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은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도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선이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슴을 쥐어뜯고 통회하더라 이러고 본문이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났어서라고 고백했고 이 모습, 그 말은 현재 내 모습,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은 내가 생각해도 혐오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이었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고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그 자기를 버려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기뻐했다. 이게 사복음서 기자들의 공통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에 가서 김모세 천혜경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놀랐던 것은 이전에 우리 심소재에서 잠을 잤었던 예끼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난타팀이었는데 이 난타팀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지 않겠다 그래서 YM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 IWT 사역의 공연팀이 되었는데 가덕에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IWT 사역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자기 자비량이거든요. 근데 대전 IWT 사역이 있으니까 김모세 선교사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전에 숙소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밥 먹을 게 안 정해졌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어디에 있을 것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자 그러는데 일곱 가정이 다 짐 싸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자 그러면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천혜경 선교사님이 김모세 선교사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거지 기름 부으심이라고. 뭐냐면 일곱 가정이 오니까 일곱 가정이 자야 될 숙소나 구해야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잘 데 없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거할 데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나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거지의 기름 부으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머물 곳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니까 목사님 한 달이 넘은 이제 일곱 가정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죠. 지금 해외로 공연 가야 되는데 예끼팀 중에 한 자매는 돈이 없어요. 그거에서 돈을 주지 않잖아요. 자기 돈으로 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막 열심히 연습한답니다. 왜? 돈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못 가게 되더라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것이 가능할까? 왜 이들은 최소한의 격려와 그리고 최소한의 인생의 안전장치도 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뭘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가? 그런데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안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자아입니다. 그들은 하나를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그런 나라는 자아를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나 하나를 버리니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 소망과 희망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던 나의 빈배 같은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의 찌든 삶 한복판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나의 음성을 들으렴.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담이나 혹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없거든요. 나라는 자기 중심, 나라는 자아만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숲이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나라는 자아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사람 낚는 업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1분간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만선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주여가 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